설교 본문은 고린도전서 1장 21절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단순한 지식의 의미가 아닙니다.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요한은 영생이라고 표현합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영생은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사는 그 영생의 삶을 요한은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진술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단순히 죽음 이후에 천국을 생각하면서 오해를 가지지 않아야만 합니다. 자, 우리는 그 천국을 생각할 때에 병이 없고 수고가 없는 곳으로만 생각하지 않아야만 합니다. 도리어 하나님과 교제를 통한 삶을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천국을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천국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며 사는 그 삶을 의미합니다. 이제 이 교제의 삶을 하나님은 천지 창조를 통하여서 자기 백성에게 주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주신 자연 안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그 안에서 주 하나님과 교제하며 자라가며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범죄함으로 이 사람은 사라졌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는 끊어졌습니다. 하나님과 교제의 방법도 사람 안에서 가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인간의 마음은 어두워졌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장 21절 22절에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나 어리석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인간은 끊임없이 하나님 같아지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지혜 아래 있으려 하지 않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인간의 마음은 어두워졌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스스로 지혜롭다고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지혜로 자신의 구원을 찾아가려고 합니다. 이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것과 같고 피차 멸망의 길을 가려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렇게 어두워진 어리석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계시의 말씀 즉 하나님과의 교제의 길을 여시는 계시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주의 말씀을 매 주일 들리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에 대해서 얼마나 기적적인 일인지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지에 대해서 잘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의 말씀이 매주일 들려진다라는 것은 정말로 놀라운 일이며 기적과 같은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즉 기적과 같다라고 말할 때 이 기적은 우리의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어떤 일들을 말합니다. 우리는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을 듣게 하셨다라는 이 사실은 놀라운 기적입니다. 오늘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과의 교제의 길을 여신 그 은혜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는 은혜입니다. 이는 사랑입니다. 이는 기적과 같습니다.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그런 일입니다.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오늘 설교해 주는 삼위 하나님은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삼위 하나님은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다음 세 가지 대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과 교제케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둘째, 사람이 범죄함으로 자기 지혜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셋째, 하나님은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라는 이 세 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눕니다. 첫째,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과 교제케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분명하게 들어야만 합니다. 오늘 1장 21절을 보면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라고 말합니다.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그러므로 이 말씀을 시작하며 이 하나님의 지혜로라는 말씀을 두고 시작을 합니다. 이 지혜의 말씀으로라고 하는 이 지혜의 말씀이라는 표현은 두 가지 모습으로 해석이 되어집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라는 이런 해석입니다. 즉 하나님은 섭리 가운데 4천년의 시간 동안 이제 역사가 흐르게 하셨습니다. 그 역사의 흐름을 통하여서 인간들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역사 섭리 가운데 두신 그 섭리를 바라보며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가라는 사실을 보게 하시기를 원하셨고 그렇게 내버려 두셨을 때 그들은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고 불충분함을 깨닫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지금 하나님의 지혜가 드러났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요소입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지혜의 드러남 가운데라는 것입니다. 이 해석은 일반적으로 많이 받아들여지는 해석입니다. 비록 창조와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가 둘러싸여 있을지라도 인간이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지식을 얻는데 실패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창조와 섭리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을 발견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발견할 수 없고 실패하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내용은 그냥 섭리 가운데 가만히 두시고 이제 그들이 어떻게 발견해 가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반면에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 창조와 섭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지혜로 가득 둘러싸여져 있는데 그 인간들이 지혜로서 깨달을 수 없다라는 표현입니다. 즉 로마서는 이 사실에 대해서 분명히 밝힙니다. 로마서 1장 20절에 창세로부터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창세로부터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을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알려지게 하는 방식으로 자신을 드러내신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 말을 듣게 되어지면 오늘 이 시대 가운데 이것이 거짓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창조물 가운데 그 모든 창조물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자신을 깨닫게 하셨는가?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셨는가?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하셨는가? 라고 이렇게 우리는 의문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만약 여기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게 된다면 우리는 말씀 가운데 왜 이 사실에 대해서 의문을 가져야 하는지에 대해서 질문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창조하시고 그와 교제하시는 하나님 자신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단지 그것만으로 하나님은 알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창조하신 창조물 속에 하나님은 당신의 뜻과 계획을 드러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이 오늘 창세기 본문에 분명히 우리에게 읽혀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에덴에 아담을 두셨습니다. 에덴 농산을 경작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에덴을 경작하면서 배워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이 배워야 될 부분을 두 가지 모습으로 드러내십니다. 즉 하나님의 당신의 계시의 방식이 두 가지 모습으로 드러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과 17절에 야훼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대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야훼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통하여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당신의 계획을 당신의 말씀을 통하여 알게 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아무도 이견을 가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을 당신의 말씀을 통하여 끊임없이 들려주십니다. 그러나 또한 야훼 하나님은 자신이 창조한 한 모든 만물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발견하도록 사람을 창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계시를 모든 창조물 가운데 발견하도록 하셨다라는 이 개념도 본문 가운데 숨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의도를 이렇게 밝히십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 보면 야훼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어이라 하시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때 여러분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우리말 성경은 20절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모든 들짐승의 이름을 지어주었다. 그러나 아담은 자기에게 알맞는 돕는 사람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즉 지금 아담이 동물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동물들을 바라보니까 아담이 바라본 그 동물들은 암수가 있습니다. 그 암수가 서로 조화롭게 살고 서로 도움을 주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에덴 동산 가운데 있는 이 아담 자신을 바라보게 될 때 아담은 자기 혼자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먼저 2장 18절에 야훼 하나님이 이르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고 이미 말씀하셨고 그 말씀을 우리의 성경을 통해 먼저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시간적인 기록이 아닐지라도 하나님의 이 말씀을 먼저 기록하게 하신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 사실을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라는 것입니다. 아담은 혼자 사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동물은 다 암수가 있는데 너만 남자로 살아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비록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지 못하는 시간에도 그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계획들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과 교제하시기 위한 방법들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씀하셨고 아담에게 들려줬던 그 말씀들은 오늘 아담을 통하여 하와에게 들려지게 될 것입니다. 돕는 배필에게 들려지게 될 것입니다. 그 돕는 배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자기 삶 가운데 실행하게 될 것입니다. 적용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바라보게 될 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어떻게 자기 뜻을 알리셨는가라는 사실을 보게 되어지고 그리고 로마서 1장 20절에 말씀하고 있는 자연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만든 창조물에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지식을 그곳 가운데 두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를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비록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지 못하는 시간에도 그는 하나님을 발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과 교제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방식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인 아담과 교제의 길을 막아서지 않으셨습니다. 창조의 세상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목소리로 자신의 뜻을 드러내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창조물을 통하여 하나님 자신의 계획을 발견하도록 준비시켜셨습니다. 아담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않는 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해산의 고통이나 땀을 흘리거나 뱀의 후손을 생산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비록 바울이 로마서에서 지적한 만물에게 분명히 알려진 하나님의 영원한 능력과 신성은 읽혀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바울이 지적인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고 핑계하지 못한다고 말할지라도 말합니다.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씀을 들으며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원하였고 또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분명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의 창조물 속에 드러난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발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핑계할 수 없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핑계할 수 없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의 설교의 두 번째 대지로 인도합니다. 둘째, 사람이 범죄함으로 자기 지혜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분명 아담은 하나님께서 창조한 세상 가운데 자신이 자라가야 하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사람으로 창조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돕는 배필을 주셔서 주의 나라를 이루어갈 것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아담이 동물을 두고 발견할 수 있게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자라가야만 합니다. 분명히 하나님 시간 밖으로 나아가게 되어지면 무시간적으로 나아가게 되어지면 이것은 분명히 문제가 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계시를 통해서 아담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이 말씀은 영원히 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을 수 없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지금 이 시간적인 현장에서는 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을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먹는 날에는 정녕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돕는 배필, 창조된 첫 번째 교회의 성도인 하와가 선악을 알게 되는 나무를 보았을 때 모습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창세기 3장 6절을 보면 여자가 그 나무를 본적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으리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지혜롭게라는 의미는 성경에서 단순히 인간이 살아가는 지식을 의미하고 있는 그 지혜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도리어 이 지혜는 시편 101편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완전한 길을 주목하리니 주께서 어느 때나 내게 임하시겠나이까 내가 완전한 마음으로 내 집 안에서 행하리이다. 이 완전한 길, 완전하다라는 이 표현이 바로 지혜롭다라는 표현입니다. 또한 역대하 30장 22절에 히스기야는 야훼를 섬기는 일에 능숙한 모든 레위 사람을 위로하였더라. 여기서 야훼를 섬기는 일에 능숙한 이것은 개역성경은 통달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통달한 그 사람, 이 통달하다라는 말이 지혜롭다라는 표현입니다. 또한 다니엘서 1장 4절에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을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 만큼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라고 말합니다. 지식에 통달하였고 라고 하는 이 지혜에 통달하다라는 이 표현이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지혜롭게 할 만큼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통달하게 할 만큼 하나님께서 지식을 주시겠다는 이 모든 지식을 통달하게 할 만큼의 나무였다라는 사실입니다. 하와가 볼 때도 그 나무는 단순한 나무가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모든 것을 완전하게 하며 통달하게 할 만큼의 나무였다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와는 보았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바라볼 때 그 나무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는 그 판단력을 주시는 나무처럼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선악을 분별할 수 있게 하는 나무인 것처럼 단서로운 나무로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하와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었습니다. 또한 자기 남편 아담에게도 주어 먹게 하였습니다. 그녀는 어쩌면 선악을 판단하는 모습으로 자기 남편에게 먹기를 원하였을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받았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그냥 따먹었다 이해되시는 말씀입니까? 이것이 이해될 수 있을까요? 아마 이 여인은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아담 보세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려고 말씀하셨지만 나는 먹었어요. 그러나 죽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나무는 정말로 지혜로울 만큼 탐스러웠어요. 내가 그 나무의 실과를 먹자마자 나는 정말로 벌거벗음을 보았어요. 내 모습이 보였어요. 라고 그렇게 설명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듣게 될 때 아담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아, 그녀는 정말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정말로 죽지 않았고 지금 그는 벌거벗고 있다는 것까지도 깨닫게 되어졌구나 라고 생각이 들 것입니다. 하와는 마치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듯이 선악을 판별하는 우쭐거림을 가지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정말로 아담의 말처럼 그들이 벌거벗겨져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벌거벗었다라는 이 말은 단순하게 그가 옷을 입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치마를 만들어 입어야 된다라는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벌거벗은 모습 가운데 옷을 입힐 때 어떤 옷을 입혔는가를 보게 되어지며 그가 무엇을 벗었는가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집니다. 아담과 단순히 나는 완전히 옷을 벌거벗고 아무것도 입지 않았다라는 그런 표현으로 벌거벗었다고 말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너는 정말로 벌거벗었다. 나는 너희를 창조할 때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옷을 너희에게 입혀주었다. 그러므로 너는 하나님의 형상과 같았다. 그러나 지금 너희는 하나님의 형상이 벗겨졌고 너희는 이제 동물의 옷을 입어야 한다.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지어 입힙니다. 하나님의 형상의 옷이 벗겨졌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지혜롭게 되었다고 말하였습니다. 완전한 통달하게 되는 그런 수준에 와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게 될 때 정말로 이제 나는 선악을 판단할 능력을 가지게 되어졌다라고 그렇게 생각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렇게 행동했을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이제 아들을 낳았습니다. 가인과 아벨을 낳았습니다. 가인은 뱀의 후손입니다. 아벨은 여자의 후손입니다. 하나님께 제사했습니다. 그때 가인은 자기가 정성껏 준비한 그 곡물로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아벨은 양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동물 제사를 받으셨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장면을 보고 이제 가인이 아벨의 이 제사를 받는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가인은 생각했습니다. 스스로 판단했습니다. 그는 스스로 판단하지 않아야만 했습니다. 도리어 하나님께 판단을 맡겨야만 합니다. 하나님, 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나의 제사는 받지 않았습니까? 라고 질문해야 정당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판단했습니다. 아, 아벨이 없다고 한다면 하나님께 나의 제사를 받을 것일까? 받아주실 것이야? 라고 생각하고 이 아벨을 죽여버립니다. 스스로 지혜롭게 되어졌습니다. 스스로 판단하게 되어졌습니다. 라멕은 자신의 지혜로 판단하고 살해나였다라고 말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선악의 판단자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합니다. 저들이 나처럼 되어졌다. 하나님처럼 되어졌다. 우리처럼 되어졌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처럼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제가 정말로 삼위 하나님 신이 되었단 말입니까? 제가 우리처럼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정당하지 않을지라도 저는 판단하는 사람이 되어졌다라고 말합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시간까지 그들은 기다려야 했고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이 실과를 먹게 하는 그날까지 기다려서 그들은 판단해야만 했습니다. 그때 그들의 판단은 정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먼저 그 판단을 취하였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아직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지 않는 그때에 그들은 이 판단력을 취하게 되어졌다라고 그렇게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이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할 수 있는 그 교제의 길을 잃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과 교제할 방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에덴에 있는 동산으로부터 그들을 추방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동산 성소에 계셨는데 그 동산 성소에 다시 한 번 더 그들은 만날 수 없었고 그들의 생명이 연장될 수 있도록 생명을 지켜주지 않았습니다. 화염금을 두어 그 생명을 생명나무 실과를 지키셨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제 그들에게 하나님과 교제할 길은 막혀졌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아무리 에덴으로 돌아가려고 할지라도 그 에덴 동산으로 돌아갈 수 있는 방법도 얻지 못하게 되어졌다고 말합니다. 도리어 하나님은 그들에게 땅에 유리하는 자가 되어져라 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땅에 흩어져 살아야만 합니다. 이것이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찬탈한 모습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지혜를 찬탈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처럼 지혜로울 것처럼 되어지지만 그들은 도리어 하나님과의 교제의 길에서 막혀졌고 하나님을 만날 수 없게 되어졌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기에서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이 교제의 방법을 여자의 우선을 통하여 여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우선도 여자의 우선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우선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시고 라고 말합니다. 뱀의 우선이 여자의 우선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때에 여자의 우선이 뱀의 우선의 머리를 짓밟을 그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즉 뱀의 우선이 여자의 우선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그때에 여자의 우선은 뱀의 머리를 짓밟고 진정한 교제를 맛보게 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야훼 하나님은 끊임없이 여자의 우선이 공격당하여 승리를 취하심을 드러내십니다. 즉 뱀의 우선 가인은 여자의 우선 아벨을 공격하였습니다. 여자의 우선들은 하나님의 아들들 즉 노아 시대까지 이제 뱀의 우선들의 공격을 받게 되어집니다. 즉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범죄의 길로 걸어갔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즉 여자의 우선이 오는 길을 끊임없이 막아서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일단 하나님의 백성이 세워졌으면 그 교회 가운데 배교한 자손을 준비시킴으로 하나님의 길을 막아서고 있는 사단의 괴계를 보게 되어집니다. 이때 하나님은 여자의 우선이 오셔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을 막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당신과 진정한 교제의 길을 여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전을 통하여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자기 백성들에게 보게 하셨습니다. 한상에서 주와 함께 식사하는 자리를 만드심으로 자기 백성과 함께 식사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화목 제사를 마치고 난 이후에 자기 백성들이 하나님과 함께 먹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제사드린 그 음식을 함께 먹습니다. 이 먹음을 통하여 하나님과 함께 교제함의 자리를 보게 되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정말로 주 예수께서 죄인과 함께 하시는 그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스도가 오셨을 때에 많은 유대인들이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다라고 말했습니다. 주님은 세리와 죄인의 집에 들어가 함께 식사했다라고 말합니다. 함께 식사한다라는 이 말은 함께 가족이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한 가족이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저 그 가정 가운데 화평이 있게 되어졌다라는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시는 일을 유대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왜 세리와 죄인들과 친구가 되는지 그 모습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압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가 오셨을 때 이 세리와 죄인들이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식사하게 되어졌는가, 그리스도와 함께 식사하게 되어졌는가라는 사실을 압니다. 그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영접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를 통하여서 이제 그들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되어졌다라고 말합니다. 예수께서 죄 없이 하시는 분으로서 십자가를 지신 사실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주님의 사역은 우둔하지만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한 사람들에게 발견될 수 있는 그런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우둔한 사람들을 향하여 주님은 방문하셔서 그들 중에 반응하도록 부르셨습니다. 이는 우리의 설교의 세 번째 대지로 인도합니다. 셋째, 하나님은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그들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 스스로 더 이상 하나님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이를 시편 53편 2절과 3절에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 적 각기 물러나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한 사람도 없도다 라고 말합니다. 즉 선을 행하는 자가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다라는 이 말을 우리는 듣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셨다고 다윗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그들 중에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고 선을 행하는 자도 한 사람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고 그 누구도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대로 살 수 없다라는 사실의 한 반증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 무익된 사람이 되고 더러운 자가 되고 말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그들의 눈은 어두워졌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사람들은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자연을 통하여 하나님을 읽어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일단 그 시대의 말씀을 주고 계셨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였습니다. 받아들이지 않았고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다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을 뿐임을 발견합니다. 이는 비극입니다. 이는 더 이상 비극이 없는 비극 위에 북이다라고 말할지라도 참극의 현상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빛으로 자기 백성들 가운데 오셨습니다.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죄인들의 죄를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이 방문하여서 그들의 죄를 드러내어 주셨습니다. 그들의 죄를 드러내시면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표현은 그들을 분노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주께서 말씀하실 때 단순히 그들을 분노하게 하기 위하여 하신 말씀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너희가 언약의 자녀로 다시 돌아가야 한다라는 이 부르심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 부르심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자신들의 죄를 밝히 드러내며 빛을 드러내신 그 주님의 십자가를 그들은 그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원수를 죽였다고 아주 자신만만하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주님은 이러한 유대인들 원수 마귀를 속이시고 이 세상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의 저주를 푸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자, 저주를 짊어진 자입니다. 주님은 죄가 없으시면서 나무에 달리심으로 죄의 저주를 감당하셨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가 창조하신 만물 속에서 그의 놀라운 지혜에 대한 분명한 거울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십니다. 그들과 긍전한 판단력에 대한 지극히 적은 빛을 가진 사람과 또 하나님의 창조하신 지구와 그 외의 모든 하나님의 작품의 주의를 기울이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하나님께 대한 찬미를 금할 수 없을 것입니다. 만일 인간이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관찰을 통하여 하나님의 지식에 이르게 된다면 그들은 하나님의 지혜로운 방법으로 알게 될 것이며 그것을 하나님의 지혜를 얻는 자연적이고 적절한 그런 방법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온 세상 사람들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을 깨달을 수 없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자연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깨달을 수 없는 것을 바라보면서 그런 말하기를 핑계할 것입니다. 언제 하나님의 거짓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주께서는 창조의 때 그 사실을 발견하게 우리를 창조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그 시간 가운데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실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그 지식을 잃었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진정한 우리의 구원에 이르기 위하여 기억해야만 합니다. 우리의 지혜를 버려야만 합니다. 우리의 모든 지혜를 버려야만 합니다. 우리가 합리적인 이해를 통하여서 받아들일 수 있는 그 모든 이해를 버려야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어떤 이들은 말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선하게 삶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선함은 완전한 선함입니다.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완전한 선함입니다. 그가 어떤 선을 행하는 의도도 선행해야 하고 그가 행하는 모든 일도 선행해야 하고 그가 행하는 모든 인생에 한 번의 실수도 없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완전하심을 만족시킬 그런 존재는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리 그렇게 한다고 할지라도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루터가 왜 그렇게 불안하고 왜 그렇게 힘들게 살아갔는가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나는 완전한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의를 취득할 수 있고 구원을 취득할 수 있다고 생각했을 때 그는 매일 수동을 생활하며 매일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랬지만 매일 벌벌 떨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완전하지 못하다는 사실을 발견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정말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이해를 버려야만 합니다. 내가 무엇인가 하면 내가 누군가를 통하여서 구원을 원하면 아니 성인을 통하여 내가 그 남은 구원을 취한다고 하면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 어떤 성인도 완전히 점도 없고 흠도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존재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들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만약 심판을 받지 않는다고 한다면 오직 한 이유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것을 바울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부터 23절에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되었던 너희를 이제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며 너희가 들은 바 복음의 소망이라고 말했을 때 이 복음의 소망은 이제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즉 하나님 앞에 흠이 없는 자로 세우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셨다라고 말합니다. 죄가 없는 그분께서 저주의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즉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지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죄 있는 자는 누구나 그 나무에 달려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그 나무에 달릴 때 우리 자신이 그 나무에 함께 달렸다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죄 없으신 그가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사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그리스도의 화목하게 하신 이 복음에서 흔들리지 않으면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저 율법을 완전히 지키시고 죄가 없는 그 상태에서 우리의 죄를 그의 모든 몸에 짊어지시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사하셨다라는 이 사실을 통하여 이제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드러난다라는 사실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나의 어떤 성결한 행위 때문이 아니라 복음의 터에서 흔들리지 않는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놀라운 은혜를 덧입는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어보면 고린도서 1장 23절 24절에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그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는 유대인들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의 그리스도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다라고 말합니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우리는 이미 고린도전서 1장을 시작하면서 도대체 하나님의 교회의 성도들이 누구인지를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그 부르신 자들은 자신의 입술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라는 것입니다. 즉 부르심을 입었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자들에게는 이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러므로 그 능력을 입은 자들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만물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은 전도의 미련한 방법으로 오늘 우리들에게 이 놀라운 주님의 말씀을 전하여 주고 있습니다. 이 전도의 미련한 방법이다라는 것은 우리가 나아가 지금처럼 말하는 사형일을 말하고 어떤 복음을 말한다라는 그런 개념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설교의 단상에서 주의 말씀을 전할 때 그 설교의 단상에서 주의 말씀을 전하는 그 어떤 행동 자체를 말하고 있는 것 그것도 의미가 있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그 설교의 내용입니다. 그 설교의 내용이 오직 그리스도를 말함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지혜로움을 비우라고 말합니다. 복음에 집중하라고 말합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힘이 전파되는 그곳에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아멘으로 반응하도록 날마다 주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 주의 말씀이 들려지는 것이 기적이고 이 주의 말씀이 들려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오늘도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졌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다라는 이 사실입니다. 주님은 당신의 나라가 완성하여 완전한 심판이 울려 퍼지는 그날까지 이 전도의 미련한 방법을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말하는 이 전도를 말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복음의 자리는 이 복음의 자리에서 성도들이 주의 복음을 듣기를 원한다고 할 때 죄송하지만 인간의 지혜를 듣기를 원하지 않아야만 합니다. 인간의 소리를 듣기를 원하지 않아야만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소리만 들려져야만 합니다. 오직 주의 복음만 들려져야만 합니다. 주께서 오순절날 주의 성령이 임하고 성령이 임했을 때 그 백성들에게 주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모든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주의 복음을 듣고 그들은 말했습니다. 형제여 우리가 어찌할꼬. 주의 성령이 임하고 전도의 미련만법으로 주의 복음이 전하여지게 될 때에 그 자리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반응하게 될 것입니다. 형제여 우리가 어찌할꼬라고 말하며 주님의 이름을 찬송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이름을 찬송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이름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전도의 미련한 방법으로 주의 복음을 들려줄 것입니다. 날마다 그 주의 복음을 듣기를 절개하고 그 주의 복음이 들려질 때 아멘하게 하실 그 하나님을 찬송합시다. 아멘.